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메마른 땅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린 배고프고 허기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허기졌지만 그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너를 받으리라. 너는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에게 허영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하겠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일시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 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탄이 주는 세상의 부귀 영화의 그 제의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세상의 부귀영화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말씀에 바로 깨어있지 않냐면 다 넘어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겠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방식대로 뒤에 빠져서 살아라 라고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주리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강건하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에 대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거기에서 어쩌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 같다 내 예감이 들어.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예배소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을 쫓아서 아시아에서 드로아까지, 3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을 쫓아서 다시 예배소에 이르렀고, 그리고 예배소에서 다시 지금 성령을 쫓아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노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왜 로마도 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세계 모든 곳으로 길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라는 말은 내가 로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비전과 그 꿈이 한이 없습니다. 리미틀레스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이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겠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겠다. 이 바울의 원대한 비전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합니다. 자기 가족을 초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자기를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계에 있는 50억 60억의 인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를 비판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도 지금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먼저 부른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원대한 꿈,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1560년에 마침내 종교개혁에 성공하여서 개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백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존 낙스였습니다. 이 존 낙스가 드디어 노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옆에 있던 시중들던 여종이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죽어가는 목사님의 상황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혹시 위로가 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의식이 없는 이 존 낙스가 말을 하지 못하면서도 손을 세 번씩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씩이나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생전에 전했던 그 복음은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거두며 저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 흘리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노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드는 것입니까?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즉 덤에 들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스는 라틴어로 다이아나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와 네토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어떠한 신화적인 딸로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스는 인간에게 건강을 주고 그 위에 다양한 풍요의 삶을 주고, 그렇고 또 아데미스는 초자연적인 힘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 에베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낳는 여인을 돕는 처녀였고 화살로 무장한 사냥의 여신이었고 죽음의 여신으로도 이렇게 묘사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아데미 신을 믿는 은장색이 바울이 온 아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은 이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우상에 불과하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온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맹목적으로 아데미 신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바울의 말대로 예수를 믿고 아데미 신전 섬기는 것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돈을 벌던 이 더메드리오스가 그의 직궁들과 같은 동업을 하는 은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생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우리의 믿는 신을 파괴하고 아데미의 위엄을 더럽히며 우리로 손해를 보게 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메드리오스가 사람들을 흥분시키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데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고, 그리고 아데미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창궐해가지고 그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지키는 신전지기 우상, 그 우상을 지키는 신전지기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데미 신의 도움으로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저 바울이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아데미 신의 위엄을 깨뜨리고 아데미 종교를 무너뜨리고 에베소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저 바울을 물리치자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 신은 위대하다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계속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당시에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잡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달려갑시다. 그래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갔는데, 당시에 그 연극장은 노천에 오픈되어진 연극장이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위대하다, 에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그냥 바울이 나쁘다, 우리를 막 이렇게 해롭게 한다, 그러니 바울을 물리치지 않을까,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연극장으로 다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크다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그 군중을 좀 조용히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을 들으면서 조용히 하시오, 내가 할 말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의심하지 마시오, 우리 유대인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났기 때문에 말하려고 조용히 하시오 했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저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두 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위대하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에베소의 그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 높은 지방 관리 중에 한 사람인 서기장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다 압니다. 에베소의 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아데미 신의 신전과 그녀의 형상의 보호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아데미 신은, 아데미스 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손으로 만든 것은 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아데미 신을 신고 있는데 왜 바울의 말에 그렇게 흥분합니까? 이 신이 손으로 만든 신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도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아니했고 우리의 여신에 대해서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려고 합니까? 보내주시오.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니라. 재판날이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날에 와서 고소하면 정식으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 집회로 모여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좋지 않습니다. 서기장은 그 불법 집회, 불법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서기장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 멀리 로마 정부, 로마의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면 여러분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 에베소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빨리 흩어져야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서기장이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이게 바로 아데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소동과 그 소동을 진정한 서기장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사탄은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해 악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실행되는 것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인간의 사고에 작용하여서 거짓된 문화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 아데미스 신과 같이 전설과 그리고 어떤 신화와 그리고 전래 동화와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문화로 그것을 정착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지키도록 그 문화가 사람들에게 지키게 만들고 다음 세대로 또 전달이 되어져요. 오늘날 타종교, 뭐 절에 가서 이렇게 불쌍하게 절하는 것, 이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저절로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이 세상의 문화의 형식, 문화의 체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 코스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세상의 의미로서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류를 말하는데 그 인류는 타락한 인류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모든 행동 지침, 타락한 인류의 모든 행동 방식의 그 체계 시스템, 이게 세상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서 자기의 그 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거짓된 의견과 거짓된 생각을 심어 내어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아르테미스 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기에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연애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1960년대에 동성연애가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증오하고 아주 죄악된 것으로 혐오하고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나쁜 짓을 하다니. 이게 동성연애에 대한 처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는 계속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동성연애를 찾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오자 처음에 그것 막 죄악시하고 그 나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점점점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이 점점 더 진전되어져서 TV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비디오에서, 매스컴에서, 그리고 소설에서, 신문에서 막 동성연애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연애를 하나의 삶의 스타일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하다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동성연애의 삶을 정상적인 인간의 삶의 한 양상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또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세들에게 막 전달하고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세들이 이 성적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거짓된 문화를 인간에게 심어가지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동성연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며 마땅히 증오하고 미워하며 이 땅에서 박멸해야만 하는 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용납된 적이 없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무서운 죄에 해당하는 것,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같은 동성의 인간이 결혼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결합을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동산에 두셨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의 의미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육체의 결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에 심어놓은 거짓의 문화의 체계를 가지고 동성연애가 좋은 것처럼, 그것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의 삶의 한 방편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 작가와 드라마와 소설과 영화와 비디오와 그리고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그들이 동성연애를 찬양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막 묘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그 드라마를 보았을 때 동성연애를 미화시키는 그 작가를 보고 참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성연애를 미화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거짓된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에 매료되어진,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한 사람. 두 번째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과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음란함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은 좋은 거야, 즐겨라,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것 괜찮아, 너의 주권으로 너의 의지로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성인이야 라고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삶의 결국은, 그 삶의 종말은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괴로운 지옥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지옥된 삶에서, 그 마귀의 삶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다가 낙심하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세들 가운데 알코올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 게임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실망하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매뉴얼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세월호가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침몰되어져서 우리의 그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200여 명이 그 숨을 그 죽었을 때 대한민국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그 놀랬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장은 어디 갔느냐? 선원들은 뭐 했느냐?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아니했느냐? 매뉴얼은, 발러시는 뭐 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했느냐? 왜 매뉴얼이 없었느냐? 매뉴얼대로 했으면, 그 지침대로 했으면 선원들이 많은 사람을 살렸을 텐데. 이처럼 또 제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항상 옆에서 들어보면 팔러시 얘기해. 팔러시, 팔러시가 뭐냐? 3개월마다 뭐 1년마다 불이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환자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는지 그거 매번 교육하고. 왜?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죄악에 떨어져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스피리추얼 매뉴얼, 영적인 지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시험에 들고 의심이 들고 내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는 무조건 성경을 한 시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안 읽혀지면 파네라나 이 카페에 가가지고, 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막 내 마음과 싸워가면서 한 시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악을 다 찔러 쪼개내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을 참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시간 읽는 사람은 동성연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약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영적인 매뉴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 내가 지금 신앙이 너무 나태해졌구나, 일어나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분은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시간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10분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듯이 예배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이 메시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은 타락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음란함이나 또는 그 외에 어떠한 그 동성애나 이와 같은 죄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와 같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 상태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또는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야, 성경 읽어야 돼. 야, 기도해야 돼. 그들이 말이나 듣습니까? 정말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2세들은 이 말이 이 서로 문화가 달라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2세하고는 통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무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섬기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딸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하는 딸에게 교훈을 주면서, 그리고 그 딸에게 비유를 잘 맞추면서, 애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너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울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우리 오늘은 가서 함께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예배 잘 드린 거 정말 그러면 난 소원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찌 그 마음의 죄악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부르짖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